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배은망덕한 혹은 답이 없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복음서 3개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포도원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들짐승이 올까봐 그리고 다른 여우와 그런 것들이 포도를 따먹을 수 없도록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망대를 세워서 경비를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이 포도원 농장주가 정말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구나, 정말 돈을 많이 들였구나 알 수 있는 게 포도즙 짜는 틀을 마련해 놓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포도즙 틀 짜는 그거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함께 그림을 봤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돌을 파서 크게 구멍을 파서 거기서 포도를 밟고 그리고 그 즙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기계인 거예요. 웬만하면 포도원 농장주라고 포도원 즙 짜는 기계까지 마련할 수 없을 텐데 그 비싼 걸 포도즙 짤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고 갔습니다. 정말 이 포도원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까지 고용했으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맡겨진 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포도는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정말 많은 소출을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지주는 누구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겠죠. 로마 사람들이 큰 라푼티움이라고 하는 큰 농장을 식민지마다 세워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소작인이 된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노예로 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떼어준다는,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로마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 지주와 로마인과 자신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들의 삶에서 모든 비유가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타국에서 로마에서 아마도 종을 보냅니다.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약속된 소출을, 수확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악한 일을 벌입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보내는 족족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심지어 죽이고 포도원에서 쫓아냅니다. 몹쓸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한 너무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는 농부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농부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계속 때리고 능욕하고 약속한 소출을 주지 않으니 이제 주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외아들, 하나뿐이 없는 상속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슬라이드는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외아들이에요.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에게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주인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들이 포도원을 다 상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금 있는 주인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맞아 주어야 되겠다? 아니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이유는 이 종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속자이고 자신들의 주인이 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하리라, 존중하겠지, 내가 주인인 걸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주인이 멀리 있으니 자기들 생각에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누가 될 거라고요? 누구께 될 거라고요? 자기께 되겠다라고 착각합니다. 통째로 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너무나 악하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종들을 잃었던,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아들까지,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잃어버렸던 주인은 이제 진노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되돌아가 그 악한 농부들을 가차없이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비유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인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좁게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고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 우리 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금도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 너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똑같죠. 악한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가만 보면 구약의 역사, 특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이 핍박당한 일, 죽임당한 일, 매맞은 일, 아픈 일, 사람 취급받지 못한 모든 고난과 핍박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피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계집아이의 유흥거리가 되어서 목이 잘리고 그 목이 쟁반에 담겨져서 모욕당하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침례 요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통일하게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모욕하고 오늘 비유대로 예수님을 성전 밖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시게 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악한 농부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시작 자기 피로써 다시요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비유는 구속사의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외아들 상속자인 주님께서 능욕받으시고 포도원 밖에서 내쫓겨 죽임당하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비유는 인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예언된 그 버려진 돌들이 금신상을 다 때려 부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상속자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예수님 오직 그 구세주를 외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 진노를 다 쏟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 그리고 성경 전체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틀 전이에요. 제 둘째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꼭 그렇게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feel sorry 하는데 안타깝고 이렇게 feel sorry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믿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feel sorry 하지 않겠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신인데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으로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feel sorry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desire 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떻든 그것을 들어주는 신이면 네 신도 괜찮고 내 신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신이 더 잘 그걸 들어주면 나도 네 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 그래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넓은 것 같고 너무너무나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런다. 그런데 오직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feel sorry 해.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insist 해.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feel sorry 하고 예수 믿으라고 insist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feel sorry 하고 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insist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네가 믿는 신도 그래 whatever 나랑 상관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인시스트 하지 않으면 그냥 신은 우리의 디자이어를 이루는 신이라고 뭘 믿어도 상관없다고 나무를 섬기든 불상을 섬기든 다른 잡신을 섬기든 조상을 섬기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인시스트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것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에 선포하시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시스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합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인식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맡겨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 겁니까? 여전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왜냐하면 다 내가 노력해서 이룩한 건데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아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받아들여서 못 있겠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분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할지 몰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다 준비해 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 시간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게 억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살지 못하도록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정말 뭐가 부족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내 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그 사명으로 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도둑질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맞게 살지 않는 것은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주제 파악? 내가 소작인이라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주제 파악,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하며 살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 뭐뿐이다? 심판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뿐이다 라고 오늘 비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그 끝은 언제든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계속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너무나 큰 오산이에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든 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든 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미련한 일이고 너무나 무식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아니면 내가 곧 주님께 가겠구나, 정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민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고 결국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까? 내 자식도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것을 기대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작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슬프게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일 잘 잊어버려요. 저는 그것을 영적 침해, 고질병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서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고질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하면서 살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더 자기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병에 걸리잖아요. 처음에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시작은 해요. 그러나 결국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숨기기 시작합니다. 변호하기 시작해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려 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결국 짓거라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살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끝은 축복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고백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딴짓하고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 끝은 오늘 말씀대로 심판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한 농부들에게 눈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 시대에 살았던 청중들에게는 이 주인에게 더 눈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을 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악한 농부들과 같은 사람은 있었어요. 뛰어먹고 도망가고. 그런데 이런 주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군대를 보내서 몰살해버렸어요. 마을을 몰살해버리고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종들을 계속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잔인하게 모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까? 아마 청중들에게 이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너무나 허황된 기대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주인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악한 농부들보다 이 주인이 청중들에게, 1세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농장주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종들을 보내서, 이 악한 농부들인 줄 알고 보내서 종들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기 위해서 계획한 악한 주인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겠습니까? 악한 농부들에게 왜 그렇게 끊임없이 보내겠어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합리적인 주인, 무모할 정도로 종들을, 악한 종들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는 이 농장주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무모하게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더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너무나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이 세상이 그렇게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일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해, 니네들 맘대로 해, 나는 관심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왜 여전히 그렇게 끝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무관심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무모한 사랑, 그러나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 언제까지 무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됐습니다. 아, 주님,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죄 때문이 아니군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군요. 믿지 않기 때문이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하나님을 오해만 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시게 하지 않기 때문이군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군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죄에서 교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우리가 예수님, 주님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소작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며 사는 정말 이 약한 농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